우리가 사도행전 5장까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떤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더 강성하여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와 함께 표적이 다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밟으면 밟을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말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하면서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에서 그럴 때 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적었을 때는 다 용서가 됐습니다. 사람이 적었을 때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를 제발 그런 문제 한번 생겨봤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 먹을 밥이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매어 터집니다. 그냥 뭐 너무 덥고 뭐 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직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않았고 아직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첨예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엔 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사도들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하는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놓친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많지 않았으면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빠졌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과 또 히브리 전통 문화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뭐 단지 과부일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뭐 소년일 수도 있겠고, 혹은 연약한 뭐 남성일 수도 있겠고,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거는 지역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역으로도, 네, 도시 사람이냐 지방 사람이냐, 강남 사람이냐 강북 사람이냐, 강동 사람이냐 강서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의미를 두는데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헌금은 왜 이렇게 집행되었느냐? 왜 저렇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선교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왜 우리 사람을 챙겨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써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그러면 얼마나 이 문제는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경우에 그런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불평, 불만, 뭐 흔히 생각하는 해결 방식은 뭐겠어요?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은 나가라. 이런 해결 방식이에요. 아, 불만 있는 사람, 중이 절을 떠나겠느냐?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겠느냐?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어떤 흔히들 하는 얘기처럼, 아, 뭐, 우리가 떠나겠느냐? 당신이 떠나야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장애인들을 왜 배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참 신실하다고 하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 갑론을박 끝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왔냐면 그분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 당신만 나가면 그거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개진하는 아, 당신만 나가면 조용히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안 나가려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냐? 나도 이 교회가 좋다. 나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러니 이 교회가 변해야지 왜 내가 변하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아주 말썽이 됐어요. 나중에 정중하게 나가주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흔히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설득으로, 때로는 토의로, 또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안 좋은 경우지만 좋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적극 받아들여서 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그러면 뭐 노약자 사업을 만들고 장애인 부서를 만들고 장애인 예배를 개설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주차를 만들고 장애인을 위한 임시시설이나 혹은 또 영구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합시다. 혹은 또 원하는 대로 의견대로 또 뭐 어느 부분에 더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그들이 한 해결 방식은 무척 특이한 해결 방식이었어요. 오늘날은 절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사소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이러한 문제를 이 열두 사도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뭘로 봤냐면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이것보다 그들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알력이 되고 경쟁이 되려고 할 때 사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보겠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씀을 의존하겠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존하겠다. 해서 사도들의 방식은 헬라파 사람들이 오르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오르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오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더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원칙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정 문제면 재정 문제, 뭐 전도 문제면 전도 문제, 선교 문제는 선교 문제, 혹은 뭔가 어떤 갈등 문제는 갈등 문제, 다 그 문제 자체로만 보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된다. 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열두 제자들의, 열두 사도들의 생각 속에는 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볼까?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무마시킬까가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예, 교리가 형성되어 있고 또 성경이 구체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강해와 주석과 그리고 많은 또 설교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처음에 초대교회를 모였을 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분명한 사실과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만의 구원인가? 또 이 구원은 어떤 식으로 전파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온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들은 그렇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군락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군락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디아스포라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아스포라가 무의미한 거야. 디아스포라는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 이게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불평불만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에 대한 그 사소한 알력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베드의 두 아들이 나와서 둘 중에 누가 큽니까? 저희들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우리들을 양옆에 주워주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걸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내 양옆에 올라앉는 거는 그건 너희가 결정할 바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양옆에 있느냐, 아니면 누가 양옆에 없느냐,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아주 민감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메드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요한과 안드레는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양옆에 있겠다고 원하지? 베드로는 뭐야? 야고보는 뭐야?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성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건 너희에게 흔한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흔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옆에 있었던 거지. 정말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양옆이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고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계속 이러한 것들에 사소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야 이것이 더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 맞아 들어갈지 아닐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내린 결정은 우리는 여기에 전력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을 뽑으세요. 그걸 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 맡기죠.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방도 내가 하려고 하고 또 세신자도 내가 하려고 하고 성가대도 내가 하려고 하고 교사도 내가 하려고 하고 다 내가 하려고 해요. 한번 맡은 거는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설교도 내가 하려고 하고 찬양도 내가 하려고 하고 반주도 내가 하려고 이건 내 자리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자리야. 뭐에는 관심이 없냐?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그래서 이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 단 위에서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와서 세상 얘기한대. 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때야 되고 이 민족이 어때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세대가 달라져도 문화가 달라져도 종족이 달라져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들이 중국 사람이고 때로는 그들이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서 교회 다니는 그들이 미국 사람이고 그들이 때로는 호주 사람이고 그들이 또 영국 사람이고 캐나다 사람이고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또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는 전 우주적인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이고 그럴 때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또 사회를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지연을 초월하고 혈연을 초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선입관을 초월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영혼이에요. 그는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로 손재주가 있기도 하고 발재주가 있기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신념이 있는 한 영혼입니다. 많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결코 인간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만드신 너무너무 귀한 영혼인 거예요. 그런 영혼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영혼은 정말 천하 만국보다 소중하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더 알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구제에 빠졌느니 안 빠졌느니 누가 올라갔느니 누가 회장이 됐느니 총무가 됐느니 누가 장로가 됐느니 권사가 됐느니 아 이런 일에 자꾸만 이렇게 매이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가 있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교회인데 사람이 있는데 교회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혹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왜 나는 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도들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기에 빠져서 뭘 하게 되냐면 공개만 일삼아요. 뭐는 제쳐두고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은 제쳐놨어요.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개하면 이걸 순번을 따지고 계획표를 따지고 이걸 다 꼼꼼히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지는데 온 정력을 쏟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왜 그걸? 그러면 체제가 안정되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불만이 없고 그러면 뭐 만사형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도들은 과감히 그 자기에 있던 그런 어떤 예, 가지고 있던 것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그걸 정말 버릴 수 있을까?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하는데 지금은 저도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충동이 일어나요. 저것까지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런 일을 할 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누구에게 구제를 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뭐 저 헬라파 유대인들에 가서 격려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 인생 속에서 그런데 시달리다 보면 못하는 일이 생겨요. 하루는 제한돼 있어요. 하루는 따지고 보면 오전 오후 저녁 딱 세 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전에 바빠서 못하고 오후에 바빠서 못하고 저녁에 바빠서 못하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정말 붙들려고 한다면 하여튼 뭐 못하는 게 생겨요. 오전에 뭐 못하는 게 생기고 오후에 뭐 못하는 게 생기고 저녁에 뭐 못하는 게 생겨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래서 택했다. 집사가 나타났다. 그들이 세워졌다. 세워졌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가 참 의미를 가졌어. 여기에 가치를 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뭘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들은 정말로 신령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누구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나타나니까 의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의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일의 사모함을 가지고 중요한 일의 의미를 가졌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7절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어떻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을까요? 사람을 세워서일까요? 말씀이 왕성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왕성하여.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흥왕하다. 말씀이 풍성하다.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일이 이게 마땅치 않다. 우리에겐 말씀이다. 그것은 많이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달달달달 외운다는 것도 아닙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쓰고 듣고 그게 말씀의 의미일까요? 말씀이 흥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말씀대로 서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알아서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모임은 정말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모범이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도 다른 나라의 교회도 그들이 다 사모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던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해박했고 아주 그런 부분에 뭐 아주 지식이 많았고 지혜 있기 많고 그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자신이 복종하고 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와 아닌 것에 늘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왕성하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참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기가. 어떻게 해서 향기가 날까요? 씻는 거죠. 씻고 또 단정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향기가 나지만 그런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취는 어디서 났겠습니까?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그리고 온갖 찌든 때에 땀에 막 이렇게 쩔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늘 조명할 때 그때 내가 외웠던 말씀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썼던 말씀이 의미가 있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뜻이 지금부터 하루에 뭐 한 시간 기도하세요. 뭐 하루에 뭐 말씀을 뭐 열 장씩 읽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그 뜻을 더 중요하게, 성경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복종하게 되고, 아,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견디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도록 그들이 말씀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딴 사람 하게 하세요. 그런 거는 그거 거기에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혹은 뭐 그런 걸 해도 괜찮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해서 저는 더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아, 또 어려운 얘기한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 속에 있는, 야, 여기서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또 말씀에 충만해 이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막 너무 즐겁고,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막 너무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씀에 뭐 노래 하나 불러주기를 바라. 앞에 나와서 뭐 노래하면 하죠. 노래하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해주고 농담 한번 해주기를 원해. 그러면은 말씀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질 때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임 자체가. 그게 이제 가치가 있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성경 얼마나 나누는 얘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밥 먹고 우리 그냥 수다만 떨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듣고. 근데 그때 우리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면 얼마나 분위기 깨는 얘기겠어요. 아유, 성경은 우리 내일 합시다. 다음 주에 해요. 그러면 재미있는 걸 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백날 얘기를 해보세요. 백날 모여서 떠들고 밥 먹고 수다 떨어보십시오. 남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그런 뜻이었군요 하면은 꽉 채워집니다. 교회 봉사도 아무리 성가대를 해도, 아무리 뭐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뭐 수련회를 해도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저 야 재밌는데 내가 뭐 이걸 하니까 재밌는데 하면 그거는 이제 다 했다 배부르면 끝나요. 배부르면 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밥 먹고 그 다음엔 힘들어지잖아요. 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계속 채워집니다. 채워져, 또 채워져, 또 채워져.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도에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제쳐놓고 내가 딴 걸 했구나.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들은 구제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때로는 자기들이 해야 했던 많은 의무들도 사람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럴 때 말씀은 흥황하여 져서 오히려 더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사소한 일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경쟁과 이런저런 자신의 욕심에 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또 듣는 것, 읽는 것,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말씀에 더욱 사모함 얻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기도할 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며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를 또 한번 깨닫고 더욱 사모함 허락해 주시고 속에 소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